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악가들한테 아침에 노래하라는 거는 참 힘든 일인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황혜재 지휘자님, 이번 주는 쭉 우리 지휘자님들이 특순해 주실 텐데 그 포문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황혜재 지휘자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총에서 드리는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십자가의 기적과 은혜와 치유와 돌파구와 회복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이걸 하나의 또 지나가는 그 작년과 똑같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특별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이 특별할 것이다.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가장 예민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십자가의 기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교총에서의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많은 가정들이 치유를 받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AD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창립한 교회죠. 1세기의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이라는 두 항구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남북 간의 통행이 이 도시를 위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고린도를 가르켜서 그리스의 눈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이곳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술집과 창녀촌을 진전하는 이런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천여 명에 달하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우상 숭배의 명목으로 매춘 행위를 일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우상 숭배와 지적인 교만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논다는 말은 음란하다, 정말 타락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고린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천하의 바울도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세상 속으로 최고의 교회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죄악투성이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고린도였는데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 어떤 도시에도 이렇게 장시간 체류하지 않았어요. 에베소를 빼고는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개 몇 주 전도하고 양육하고 나서는 교회 세워놓고 바로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외적이었어요. 1년 6개월이나 머물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애정이 많이 담긴 도시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영적 전략적인 중요성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제자 훈련을 잘 시켜놓고 떠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도 안 돼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좀 답을 주기 위해서 쓴 목회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뭐 성만찬 문제, 교인들 안에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문제가 쭉 나오지만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담고 그 하나하나 목회적인 답을 써서 보내는 고린도 전서에서의 핵심 테마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 오프닝인데 거기서 형제 간의 분열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들을 더 악화시킨 그 시발점이기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다루어야 할 가장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는 교회 분열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예배도 은혜가 사라집니다. 성도들 간의 코이노이아 친교도 어려워집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도 마비됩니다. 분열된 교회에서는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병나음의 기도도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치유의 은사도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방언도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10절 우리 1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게 정성껏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 떠난 지 3년도 안 돼서 교회 내부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패를 갈려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바울은 격앙된 감정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말은 I appeal to you.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불러내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큰 어른인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바울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었지만 바울은 높은 자의 위치에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동등한 자의 입장에서 형제로서 간곡히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분열은 논리나 설득으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은 하나다. 우리의 보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회개해야 풀리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모든 분노의 감정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거기다 불을 붙여요. 하루가 지나도록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꾸짖거나 공격했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섭섭한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그 감정을 풀지 않으니까 이제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분열의 역사 뒤에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해야겠다는 마음, 사랑해야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 그건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움을 풀지 못하겠고 자꾸 자다가도 화가 나고 이를 갈고 섭섭하고 분명히 마귀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빨리 감지를 하시고 마귀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어떤 여러분의 인내와 뭐 이렇게 논리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바울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전쟁의 영 마귀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세상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교회 안의 분쟁을 너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2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의 1년 6개월의 제자 양육이 끝난 뒤에 바울이 떠난 뒤에 누가 왔냐 하면 아볼로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톱으로 꼽아주는 설교가가 와서 또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도 들려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 기라성 같은 훌륭한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꼴을 흠뻑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뛰어난 영적인 스승들을 따르는 광팬클럽이 따로따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각자 우리 스승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사실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자기 지도자들의 이름을 걸고 파벌을 만든 거예요.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그런데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 나는 너보다 더 옳다는 교만이 숨어 있거든요. 이건 바울을 위해서도 아볼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바울, 아볼로 모두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지 근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도자들을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아이돌 스타처럼 여긴 거예요. 마귀가 이걸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식이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에 꽂히다 보니까 나는 누구 라인이다 라고 서로를 구분하는 배지로 삼았어요. 세례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고 있죠. 세례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상징이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선포이며 동시에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의식인데 의미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의식이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집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나에게 세례를 줬는가에 꽂히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세례받게 되었는가 그거를 흐려진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언하는 것인데 나는 어떤 목회자에게 속했음을 자랑하는 도구로 변질되면서 고린도 교회 분열이 심각해졌습니다. 교회 분열은 항상 형식이 본질을 대체할 때 시작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은 이래서 위험해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세례 의식마저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마다 또 그 중요하게 간직하는 또 강조한 의식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특정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또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죠. 제자 훈련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면 그건 뭐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15절에서 바울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란 의미는 나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례 준 게 아니다. 나는 절대 바울 팬클럽의 수장이 아니다. 그런 걸 의도한 적도 없고 그거는 잘못된 것인 걸 선포하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의식마저도 복음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세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지. 사랑하니까 결혼식이 있는 거지. 결혼식 의식 자체가 절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결혼식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 신랑 신부가 있어요. 꽃도 이렇게 만들고 뭐 신랑이 뭐 이렇게 특송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결혼식에 대해서는 뭐 예단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양가 부모랑 본인들 엄청나게 예민한데 30분 하는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30년 결혼 생활이에요. 본질을 망각한 채 우리나라는 결혼식 의식 자체를 가지고 너무나 막 그때부터 감정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례가 그런 거지. 결혼식인데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인데 왜 그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 십자가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주객이 전도되었느냐. 왜 누구한테 세례받았는가는 따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의 감격은 뒤로 밀려버렸느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돼요. 여기서 헛되게 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emptied of its power.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진다.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면 눈에 보이는 의식이 본질을 덮어버리면서 누구한테 세례받았는가를 따진다면 그런 신앙, 그런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마음 놓고 휘졌습니다. 온갖 다툼과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데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수사학이었어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했어요. 지금도 보면 교회에서 분열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논리가 뭐 아주 정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마귀는 그 말로 세상을 어지럽혀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임하니까 우리의 입술이 먼저 변하잖아요. 그때 튀어나온 말은 논리적인 말,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요, 사랑하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입술이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다시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너희들의 입술을 지졌던 성령의 언어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죠.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평하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연단된 성령의 언어를 너희들이 같이 기억하고 말하기 시작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가 된 사람의 수족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놓는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열된 교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됨을 회복해야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분열된 교회는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명심해야 될 명령이 제게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약속의 땅에 가면 정말 교통도 좋고 세상 한가운데 있으니까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시설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지금 분열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금 탄탄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상포진이나 전염병도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백신을 맞아 놓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 수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있는 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는 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상관없어요. 분열되면 끝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교회가 사랑하는 단단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전도도 된다. 그래야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준다는 거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뛰어난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고 양육시킨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분열될 수 있다면 지상의 어느 교회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순환절 특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단단하게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각 성도들 가정 내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오해와 갈등이 쌓여왔다면 서로가 가족 구성원들끼리 똑똑하고 날선 말로 상처를 준 것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주님 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녹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올 때 상처 입고 쪼개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뉴젠과 가정사역을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 충만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사각지대들이 교회 곳곳에 있을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말 섞지 않고 분하고 상처입은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어떤 순들에게, 어떤 사역팀 안에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치유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 경제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거의 문제예요. 국론이 너무 분열됐어. 여당 야당 싸우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제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고 있질 않아요. 이제는 악감정만 남아가지고 서로 왜 싸우지도 모르고 분열되어 있다는 말이지. 제가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는데도 이렇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은 나라의 영적 중심을 잡아야 되는 한국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갈라져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 보혈 앞으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야 이 나라의 그 앙금도 회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순환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과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어떤 불편한 감정, 씻지 못하는 앙금이 있다면 그것도 인간적으로 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마음이 풀리지를 않고 우리 가정의 이 간극이 풀리지를 않는데 주님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시설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든5에 들어가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공간에만 들어와도 세상이 모르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잘났다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척 그만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움밖에 모르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